갈라디아서 17번 메시지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훨씬 전에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나는 매우 놀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고 둘째는 아브라함의 씨가 그 땅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유일한 씨가 그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확증하신 언약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더 견고한 언약이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말씀과 약속과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복음은 언약이고 언약은 약속이며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네 단어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인 반면에 약속은 훨씬 더 특별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약속을 한다면 여러분의 말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씨 안에서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하나님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고 약속하셨음을 지적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습니다. 희생 제물은 나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고대에 쌍방이 언약을 확증하는 관례였습니다. 희생물 사이로 걸어감으로써 양측은 공식적이고도 합당하게 언약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12장에서 주신 약속은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서 그 언약은 할례의 표로 말미암아 경고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 즉 할례로 말미암아 견고한 언약이 된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었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이해와 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해석은 그가 홀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수년 동안에 그에게 계시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단지 약속이나 확증되고 경고케 된 언약이 아니라 복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언약 안에 신약의 복음의 중요한 항목들이 포함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확증한 그 언약은 새 언약, 즉 신약의 선구자였습니다. 신약은 주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새 언약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제물 사이로 걸어 지나가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아브라함과 확증하신 언약의 중복이나 연속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지 약속만이 아니라 언약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41에서 우리는 언약과 성약의 차이점을 지적했었습니다. 언약이란 약속은 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합의를 가리킵니다. 약속된 모든 항목들이 이루어졌을 때 언약은 성약이 되는 것입니다. 성약이라는 말의 현대적 용어는 유명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유명입니다. 유명이라는 것은 유언자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은 유언자가 이미 어떤 일을 했거나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었음을 말하는 성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처음에는 언약이었지만 궁극에는 성약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복음이 성약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가 좋은 땅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불과했었습니다. 그 뒤에 창세기 15장에 와서 이 약속은 확증된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약속된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새 언약은 새 유명이 됩니다. 모든 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씨가 이미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받은 것은 새 언약이 아니라 신약, 즉 새 유명입니다. 이 유명은 곧 복음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일에 관하여 놀라운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확증한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었음을 확신있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바울의 말이 없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었음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이 신약에 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신약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연속이자 반복임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의 믿음을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 3장 6절로부터 9절까지는 이 복음이 사람의 믿음을 통한 믿음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복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창세기 12, 15, 17장에서 아브라함은 듣고 믿었습니다. 이 들음은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 복음 전파는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영접되었습니다. 사람의 행함을 통한 행위로 말미암은 율법과 같지 않음. 복음은 사람의 행함을 통한 행위로 말미암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3장 10절과 11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음과 행위로 말미암은 율법의 대비를 봅니다. 전자는 사람의 믿음을 통한 것이고 후자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기 전에 전파된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기 전뿐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전파되었습니다. 3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그로부터 430년 후에 생겼습니다. 약속은 영원하지만 율법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나중에 생긴 일시적인 율법이 처음부터 있던 영원한 약속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에 영원한 약속을 떠나 뒤에 생긴 일시적인 율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3장 17절에 기록된 430년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때로부터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때까지를 계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거하는 기간으로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사도행전 7장 6절에 기록된 400년은 창세기 21장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던 때부터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나오던 때까지를 계산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방인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가 아니라 2차적이고 부가적인 것임을 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본처인 사라가 아닌 첩인 하갈과 같으므로 합당한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파된 지 430년 후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실진데 어찌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430년 뒤에 사람들에게 율법을 이루어 하나님을 만족시키라고 명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들추어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그 안에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복이라는 말은 매우 의미 깊은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저주 아래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안에서 그로 인하여 저주 아래 있던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의하면 저주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의 복이 주님 안에서 이방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으로 인하여 생긴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저주는 사라졌고 복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이방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의 중심은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은 복음의 축복이 되기 위하여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에 의해 실현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좋은 땅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입니다. 부활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으로 실제화 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 우리의 좋은 땅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의 그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가리키므로 이 좋은 땅은 바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실로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모든 것입니다. 어머니가 있는 한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이것을 우리와 삼일 하나님의 관계의 신뢰로 삼는다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만유를 포함한 분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땅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만유를 포함한 영으로 완전히 실현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이 좋은 땅은 오늘날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 만유를 포함한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올 때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이 변화는 바로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빈센트는 그의 저서 신약의 영어 연구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삼일성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영적이고 비밀한 연합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사용된 안으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생명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침례란 하나의 의식이 아닌 유기적인 연합의 완성이어야 합니다. 믿는 이에게 그 영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과 유기적인 연합에 들어갔을진데 어찌 그 영을 받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분 안으로 접붙여졌습니다. 접붙임의 과정은 주님을 인식함으로 시작되어 침례로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주 예수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기꺼이 침례를 받았을 때 유기적인 연합, 즉 접붙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삼일 하나님 안으로 접붙여진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인격을 가리킵니다. 죄인들이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침례로 인하여 이루어진 이러한 연합은 본질적인 연합, 즉 생명의 연합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나는 삼일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전에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우리의 메시지들을 듣는 사람들은 곧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에 의해 살지 않고 이 연합을 발전시키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유기적인 연합에 의해 사는 것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신 그 영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삼일 하나님에 의해 살 수 있으므로 방언과 같은 체험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만에서 우리는 방언을 하지 않았지만 6년 내에 5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오순절 체험을 강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은 방언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입니다. 영적 능력을 얻으려고 방언을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 힘을 얻고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주의 회복은 방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유기적인 연합에 의해서 오대주에 퍼졌습니다. 이 유기적인 연합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인하여 주께 찬양드립시다. 나는 회복이 이 연합에 의해서 계속 퍼져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으로 돌이켜 듣고 믿음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이 들을수록 더 많은 감사함이 있게 되고 또한 주의 이름을 부름과 영접과 받아들임과 연결과 참여함과 누림이 더 많이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이방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1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약속을 받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곧 그 영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믿는 이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는 유기적인 연합에 의해 생활하며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에 참여합니다. 이 영이 복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이 성취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그분의 신약 경륜에 따른 것입니다.